요한계시록 13장 9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치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12장에서 14장까지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 세상 권세가 영적 전쟁을 벌이는 모습을 우리에게 펼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처음에서부터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환란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 환란의 배후에 무엇이 있는가? 그 환란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악한 영이 있다. 여기 12장과 13장에 표현되는 표현으로는 붉은 용, 또 계시록의 다른 부분에서 말하기를 옛 뱀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들을 타락시키고 멸망시키려는 그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세력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보다 더 위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이 뜻하셨던 바를 포기하시거나 또 뒤로 물러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이 긴장이 계속되는 속에서 환란 속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배후의 세력에 하나님을 거스르는 악한 세력이 있고 악한 영이 있고 붉은 용으로 묘사되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환란에도 불구하고 그 환란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인내해야 될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의 또 반대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 용에게 우리 자신을 팔아넘길 수는 없지 않느냐.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런 악한 세력에게 우리 자신을 넘겨주지는 않아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계시록의 말씀이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9절부터의 말씀이지만 이 이야기는 요한계시록 12장부터 이어지는 어떤 하나의 긴 스토리 또 긴장 속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12장에서 그 긴장이 시작이 되죠. 우리 한번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두 존재가 나오죠.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는데 여자가 보이는 겁니다. 이 여자는 해를 옷 입고 달이 있고 머리에는 열두 별의 관을 썼더라 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 주석가들이 이 여인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라고 묘사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약의 백성,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묘사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더 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큰 붉은 용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존재이죠. 그 머리가 일곱이고 뿔이 열이 달린 그런 영이 나옵니다. 이 한 여자 하나님의 백성 메시아의 어머니로 묘사되고 있는 이 여인이 있고 하늘에 있고 또 마찬가지로 하늘에 그 여인과 대적하는 붉은 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 하는 자들 넘어뜨리려 하는 붉은 용의 세력 간의 전쟁 또 영적 전쟁의 모습을 12장은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한 단락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 한 단락 그리고 13절부터 17절까지 한 달라 이렇게 세 개의 장면을 가지고 이 영적 전쟁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예,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해산하려고 아파서 애써 부르짖고 용은 또 그 여자가 낳은 아이를 해하려고 삼키려고 막 이렇게 공격을 하죠. 그런데 그 여자가 낳을 아들은 누구냐? 5절에 나와 있듯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메시아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그 원수들을 다 무찌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마침내 일으켜 세울 메시아, 하나님의 최후의 종, 아들이라는 존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삼키려 하는 존재가 있고 그 아들을 삼키려 하는 그 사탄의 세력이 이 여자가 그 피해 있을 곳을 마련하신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으로 좌절되는 모습이 1절부터 6절까지 나오죠. 그다음에 7절부터 12절까지는 하늘에 있는 전쟁, 미가엘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천사입니다. 이 미가엘과 용이 싸우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9절에 보시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래서 10절, 11절, 12절에는 그 옛뱀 그 사탄이 땅으로 내쫓긴 것을 기뻐하는 천상의 그 찬양 노래 소리가 들려지죠. 그리고 이제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또 용이 그렇게 내쫓겨서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 것. 여자는 아까 하나님의 백성 전체 성도를 가리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여기에서도 16절에 보시면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하려 하고 상하려 하고 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려 하지만 번번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때문에 여자와 아들이 보호를 받고 또 천상에서는 그 처소에서 내쫓김을 당하고 땅에 내려와서 그 분노를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 풀려 하고 하나님의 백성 된 그 여인을 강물을 흘려보내서 휩쓸려 죽여버리려고 하니까 땅이 그 입을 벌려 강물을 삼켜 그 용의 계획을 무산시키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아무리 이기려 하고 아무리 죽이려 해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천사가 또 싸우고 또 하나님의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려는 사탄의 계획을 좌절시키는 그런 이야기가 12장에 계속되는 거죠. 3세 번쯤 하면 지치고 물러나고 회개해야 되는데 사탄은 원래 회개하면 안 되는 존재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이를 갈며 17절에 보시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직 끝난 거 아니야. 그 예전에 만화 영화 같은 걸 보면 악당과 싸우는 그 착한 팀 사람들이 나오면 그 이제 뭐 이제 잘 기억이 안 나요. 맥한더 V 뭐 이런 거 기억나는데 매번 나쁜 놈들이 와서 이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막 핵폭탄을 쏘는데 맥한더 V가 나타나서 3, 2, 1 되기 전에 딱 꺼가지고 엄한데 핵폭탄이 떨어지고 사람은 안 죽고 지구를 구하죠. 그래도 매주 되살아 나와서 그 나쁜 짓을 하죠. 마찬가지로 이 사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세력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든지 삼키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그 여자의 자손, 교회 공동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 공동체, 그 공동체와 싸우려고 모래 위에 섭니다. 이 용이 어떻게 싸울까요? 그 어떻게 싸우는 이야기인가 13장에 계속 나와 있는 거죠. 계속해서 사탄은 패퇴합니다. 그 계획이 좌절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천상의 시각에서 우리가 내려다보는 그런 모습이고 땅에서 사는 자들이 보기에는 어떤 모습으로 보이냐면 이 용, 하나님을 반하는 이 세력이 더 많은 힘을 가지고 더 많은 권세를 가지고 거기가 진리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13장의 이야기죠. 13장에 보면 이 용이 두 짐승을 일으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바다에서 짐승을 일으킵니다. 머리가 일곱이고 뿔이 열. 그러니까 지혜와 권세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막강한 지혜를 가지고 있고 또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관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의 어떤 제국의 권세를 이 짐승이 가지고 있다라고 읽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11절에 가보시면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매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번에는 땅에서 짐승을 일으킵니다. 어린 양처럼 두 뿔이 있다라는 표현도 좀 의미심장하고 그리고 용처럼 말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바다에서 그리고 땅에서 두 짐승을 일으키는데 두 짐승을 일으키는 모습은 우리가 11장에서 보는 것처럼 두 증인을 일으켜서 당신의 증언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흉내낸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윤 목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셨죠.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배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두 증인을 세워서 1260일 3년 반 42달 계속 반복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 동안 박해의 시기로 설정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 시기로 설정이 되어 있는 이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이 두 증인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증언을 하게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서 있는 그 용은 두 짐승을 일으켜 이 시기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삼키려 합니다. 굉장히 재밌는 부분은 이 두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묘사하는 부분입니다. 3절, 우리가 읽은 13장 3절입니다.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묘사하는 부분입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리고 4절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 하더라. 무엇을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돌려져야 될 찬양을 패러디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영광을 어설프게 따라하고 있는 그런 이적으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장면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고, 죽은 것 같다가 살아나죠. 예수님은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죽은 것 같이 보였는데 살아나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또 권세가 주어져서 모든 나라 사람들이 경배하고 그 사람들이 경배하기를 누가 이와 같으랴. 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와 같으시니 누구입니까? 라고 찬양했었던 것을 패러디해서 야, 이 위대한 존재가 바로 하나님 아니겠냐? 라고 그렇게 그 짐승을 찬양하는 찬양 소리가 나오더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7절에 보시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이것도 다 패러디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은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기로 되어져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찬양을 마치 자기의 것으로 그렇게 당연하게 받는 짐승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아까도 봤듯이 양같이 두 뿔이 있다. 예수님을 이렇게 흉내내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했다.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증거를 보이는 아주 대표적인 그 표적이죠.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대적을 했을 때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아무리 열심히 빌어도 기도해도 내리지 않았던 불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제물과 그 제물 위에 쏟아부은 모든 물들을 다 태우는 그런 일, 하나님의 선지자의 어떤 증거를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그리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을,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권세를 받습니다. 마치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앞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신으로 하고 그 신을 대리하는 선지자 같은 그런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사람들에게 인을 치죠. 16절에 보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했다. 그러니까 인을 쳤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인치듯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만 해야지 말고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을 죽이라고 말씀하셨던 계시록 9장의 어떤 말씀들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흉내를 계속 냅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이라는 듯이, 내가 진정한 신이라는 듯이 그렇게 행하는 두 짐승을 이 용이 일으켰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 거의 하나님인 것처럼 오해를 할 만큼 많은 권세와 능력을 이 짐승들이 갖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표를 받게 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인을, 인침을 받듯이 이 짐승들은 땅에 거하는 백성들, 땅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자기에게 굴복시키고 또 짐승의 표를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한다. 그런데 그 수가 몇이라고요? 666이다 라고 18절에 나와 있죠.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무서워하고 또 이렇게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666이 나옵니다. 우리 청년 1부 세대들은 별 감흥이 없을 텐데 청년 3부쯤 되는 세대들에서는 그 666 뭐 그 옛날 그 영화 오맨 뭐 이런 거 그 많이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92년도에 그 지구 종말이 온다라고 했었던 그런 사건들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 666이 굉장히 이렇게 무서웠어요. 왜 무서웠냐면 나도 모르게 받을까 봐. 그냥 그거가 있어야 거래도 하고 매매도 하고 그런다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뭐 거래 수단, 뭐 신용카드. 그래서 그때 아직 신용카드가 막 그 나와 있지 않을 때는 바코드 같은 것들도 다 666이다 그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바코드 다 쓰죠. 우리도 바코드 다 쓰죠. 지금 바코드를 대체하고 있는 게 뭐죠? 지문, 홍채 이런 거죠. 아, 벌써 이렇게 오른손하고 가까운 지문, 또 이마와 가까운 홍채까지 왔으니까 곧 오른손과 이마로 올라가면 우리도 다 666 받고 다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666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짐승들이 지존하신 하나님을 사칭해서 마치 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굴고 있는데 잘 봐라. 그건 사람의 수다.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한 수다. 못 미친 수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처음 시작할 때 그 666의 의미를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죠. 모자르고 모자르고 모자르다. 거의 하나님인 것처럼 보여요. 그 almost예요. almost. almost는 언제나 도달하지 못한 거죠. 비슷하게 근처에는 갔지만 마침내는 도달하지 못한 것을 almost라 그래요. 너 거의 다 했는데 아깝다. 뭐예요?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서울대 거의 붙을 뻔했는데 아깝다. 야, 삼성 거의 들어갈 뻔했는데 아깝다. 야, 거의 1% 대한민국 1% 경제력 안에 들어갈 수 있을 뻔했는데 아깝다. 다 무슨 소리예요? 안 됐다는 소리예요. 그 짐승의 수를 봐라. 666이다. 야, 하나님인 것처럼 꾸미고 나오지만 하나님처럼 뭐 무슨 권세를 가진 것처럼 너희들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봐라.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현저히 미치지 못한 그냥 인간의 숫자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모자람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최상의 것입니다. 여기가 미치겠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모자란 것이고 아닌 것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최상의 것이랍니다. 그것은 최고의 가치를 나타내고 있는 어떤 모양, 최고의 인기, 최고의 명예, 최고의 부, 최고의 권력, 여러분들이 다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그 어떤 것, 최고의 간판, 최고의 회사,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어떤 위치, 우리가 다 가지고 싶어하는 것, 우리가 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떤 것의 모양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권세와 권력에 대한 욕망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권세가 나타났을 때 주눅이 듭니다. 최고의 권력자 앞에 섰을 때 내가 작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에서 주눅들 이유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과 우상 숭배가 달라지는 부분이죠. 말하자면 이 두 짐승, 그 용이 만들어낸 두 짐승은 가장 극치의 우상 숭배의 어떤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종교에 들어가면 다 좋은 성적을 거두고, 학생 때는 좋은 성적을 거두고, 그 취업 준비를 할 때는 다 좋은 회사에 들어가게 해주고, 좋은 집안 사람들과 선남선녀들이 맺어지고 결혼을 해주고 다 잘 된다라고 보장해주는 어떤 종교가 있다면 아마 사람들 다 글로 갈 겁니다. 교회 안에도 그쪽으로 기웃대는 사람들 많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더 전혀 다른 기준, 전혀 다른 길,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통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끊임없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실제로 어떤 길을 갑니까? 죽을 뻔하고 종으로 팔려가고 무고를 당하고 옥에 갇히고 잊혀지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다. 우리는 마지막에 총리가 된 이야기로 그 형통을 끌어다가 쓰는 바람에 자꾸 오해를 하고 있지만,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봅시다.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기가 그전에 소중하게 생각했었던 모든 지식, 지위, 그런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배설물처럼 여기는 것,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들 인정받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좋은 대학, 좋은 회사, 좋은 차, 좋은 집 가지고 싶지 않으십니까? 대놓고 그렇게 기도는 하지 않아도 그런 시험 앞에서, 그런 조건 속에서 하나님 나 이거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 이거 주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62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육신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로 일하십니다. 그것은 인간이 생각하기에 미련한 길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 길임, 어리석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강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는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이 가진 권세보다 더 높은 권세를 갖게 해서 세상과 싸우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약한 것들, 가장 못난 것들,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방식들을 들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합니다. 그것이 성육신이고 십자가이고 그것이 교회로 모인 너희들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 고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능력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높은 지위를 갖기 원합니다. 영향력을 갖기 원합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바보 같은 소리라는 겁니다. 이미 너희는 세상보다 훨씬 더 큰 존재들이다. 이미 너희는 666을 넘어선 존재들이다. 666이 뭐라 그랬어요? 모자란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극치입니다. 더 갈 데가 없는 극. 그러나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있는 것. 결국은 망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가져서 우리가 우리 됨을 증명하기를 원하지 않고 우리는 666이 아닐지 몰라요. 112나 115나 뭐 여기서 잘라봤자 555나 그럴 거예요. 666이면 거의 교회 안 나옵니다. 그렇죠? 뭐하러 교회 나와요? 스포츠카 타고 놀러 다니지. 그렇다 해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점수를 매기겠죠. 너는 223, 너는 444, 너는 115 이렇게 점수를 매기겠지만 그거 다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111 들어서, 115 들어서, 222 들어서, 444 들어서 666을 부끄럽게 하신다고요. 777로 만드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봐라, 666이다. 너희는 이미 777이다. 그러니 쫄지 말아라. 그러니 고개 들고 당당하게 살아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시험에서 떨어졌다고 낙담하지 말아라. 취업하지 못했다고 해서 패배자 같이 있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이 너를 들어서 세상의 강한 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13페이지 에베소서 3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제가 잘못 읽었죠? 예. 은혜로운 구절이 읽혔네요. 네, 죄송합니다. 흥분해서. 3장 14절 다시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꿈꾸는 것보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능히 더 넘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거 혹시 666 아닙니까? 여러분이 꿈꾸는 거 혹시 세상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을 좀 잘 보아주었으면, 인정해 주었으면, 높이 보아주었으면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 다 666이랍니다. 이미 너희는 777인 존재들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능이 더 넘치게 하시는 분이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666 받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신다는 것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지금 13장까지 보아오면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죽을까봐, 밀려날까봐, 경쟁에서 도태될까봐 걱정되시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경쟁에서 도태돼도 된다,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있는 그 자리, 경쟁에서 밀려난 그 자리, 내가 그 자리에서 나만이 담을 수 있는 은혜와 영광을 담겠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었는데 9절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의 위치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어디냐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묘사하는 부분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묘사하는 부분 사이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다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고 땅에서 이런 것들이 나올 때 걱정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잡아 죽일 수 있다. 죽어도 된다. 너희들의 믿음, 너희들의 인내 여기 있는 것이다. 죽인다고 죽어지지 않는다. 세상이 너희를 망하게 한다고 망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서머나교회에 주셨던 말씀과 같지 않습니까? 이미 잘하고 있고 이미 핍박을 잘 견디고 있는데 그 서머나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면서 너 잘하고 있다, 참 훌륭하다, 계속해서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세상이 감추고 있는 게 있죠. 666이 감추고 있는 것. 666 다 가져도 결국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가져도 죽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가진 것으로 증명하는 세상인데 우리는 가진 것으로 나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담은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 나를 증명합니다. 그 신앙의 길 진지하게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이 말씀으로 오히려 위로를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뺏기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인친 백성들을 하나도 잃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화려한 것들, 권력, 또 공포로 위협하고 도전하지만 하나님 세상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각자의 자리를 긍정하게 하여 주시고 보내신 그 자리에서 거기에서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물으며 인내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